이 저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뇌라고 얘기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무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데 뭐그 상황을 그 사람들만 아는 건 아니죠. 밖에서 보는 제가 보더라도 저거 문제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정도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국력이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 가정적으로 좀 더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대통령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장점과 단점을 같이 어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결단력이 부족한 그렇게 평가도 가능하죠.
와, 이 책은 정말 재밌다. 아권북스 시간입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했던 그런 내용의 책이 나왔습니다. 워 전쟁이라는 책인데요. 바브드워드 기자,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했던 그 기자죠. 그 기자가 지금 백악관에서 취재를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지나면서 이뤄졌던 그 세 가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반 언론에서 좀 듣기 힘들었던 그 의사결정자들의 속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속속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얼마나 속속들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이 책의 그 번역자이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그런 분입니다. 캐피탈북스의 김정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진짜 많이 보시죠?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중에 그 수많은 책을 보시면서도 이게 그 이 워라는 책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이제 책을 아마존에서 많이 이제 검색을 합니다. 아마존.com이나 아마존 재팬, 아마존 도이치 이렇게 들어가서 많이 검색을 하는데 이 책이 처음 나왔을 적에 일단 표지가 심상치가 않아요. 일단 뭐 오늘날 세계를 이끄는 6명의 지도자 사진이 있어서 이 책을 이제 바로 구입해서 읽게 됐고요. 읽으면서 이제 전쟁이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세계 전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트럼프의 백악관 탈환 전쟁.
그렇죠.
이거를 그리고 있어가지고 저도 정말 흥미있게 읽었고요. 지금 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그 정말 백악관 내부에서 최고 지도자들의 어떤 그 통화 내용, 그 어떤 그 회담. 비밀 회동, CIA 국장의 모스크바 방문,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역사의 초고고 우리나라 독자분들도 이게 관심을 가질 분들이 많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해볼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이 무엇보다 이 책으로서의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게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수많은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많이 보셨을 거고 미국 대선도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막상 읽어보면 와 우리는 진짜 겉표면만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내용을 조금 이렇게 에피소딕하게 짧게 짧게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책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라는 걸 좀 더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미국은 이스라엘 편입니까?
미국은 뭐 이스라엘의 강력한 동맹국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바로 7분인가요? 9분인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독립을 승인한 국가고 뭐 지금도 이제 강력한 동맹국이죠. 하지만 이제 이 책을 보시면 네타냐후 총리가 조금 이제 과도할 정도로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이제 어떤 그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이제 무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잖아요. 예. 뭐 데이터들은 뭐 여러분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그 국가 안보팀은 네타냐후를 지원하고 뭐 잔인하게 이제 공습을 당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정말 불안과 공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이제 미국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무고한 살상은 이제 곤란하다. 그래서 이 네타냐후 총리의 그 분노와 군부의 어떤 그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군사적 지원을 끊는 문제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화가 나서 뭐 네타냐후 총리한테 뭐 전화로 막 이제 F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단어도 쓰시고
F, 예, U 그거?
예, 직접 전화하면서 네타냐후 총리한테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제 그래도 결국은 이제 만약에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헤즈볼라나 이란이 또다시 준동하거나 또 다른 공세가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완전히 그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고뇌들이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두꺼워서 좀 충분히 재밌는 얘기 많이 뽑아 주셔도 책에는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뇌가 담겨 있다라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인 사건으로 좀 설명을 주시면 어떤 사건을 예로
들어서 있을까요? 이제 가자지구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적에 지금 이제 가자지구에서 죽은 사람이 한 6만 명?
예.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 살인이라고 합니다. 병원이 파괴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영양 문제, 기근, 뭐 전염병 해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한 뭐 10만 명, 15만 명까지 얘기를 해서 아무튼 이제 네타냐후는 좀 과도할 정도의 복수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하고 국가안보팀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많이 이제 애를 쓰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잖아요.
네.
전쟁 중인 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9.11 테러를 당해서 정말 그런 비극을 겪었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이성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20년을 남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돌아보면 미국이 그렇게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이제 대응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판단을 그분이 하시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네타냐후 총리나 군부가 어떤 그 분노가 이제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진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랍의 지도자들도 네타냐후의 복수에 대해서 하마스에 대한 복수에 대해서 다 찬성합니다. 다 찬성하고 그 이야기들이 뭐 빈살만 왕세자부터 해서 다 이제 중동을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다니는데
예.
아랍의 지도자들 다 하마스 제거에 대해서 다 찬성합니다. 다만 조건은 이제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가난한 이제 줄여야 된다. 이걸 미국이 욕을 하죠.
예.
미국도 동의를 하고 그걸 막으려고 이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수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도 몇 번을 갑니다. 이스라엘을 하는데 이제 결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끝까지 수용을 이제 안 하죠. 안에서 어떤 그렇게 많은 살상이 나게 되고 가자 진입도 그렇고 라파 진입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그렇게 많은 견제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또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담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상이 사진이나 동영상이 막 이제 미국 언론에 계속 올라오잖아요.
예, 예.
가자지구 폭격이라든가 어마어마한 폭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든 대선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예.
뭐 인도주의적인 측면, 이스라엘 왜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하느냐, 뭐 등등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비난이 워낙 쏟아져서 엄청난 이제 부담을 안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막지를 못했던 거죠. 끝까지. 그럼 이제 블링턴 장관이 이제 고뇌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주권 국가로서 이스라엘에 가겠다는데 그거를 막지 못하는 자기들의 어떤 한계, 좌절하는 모습이 이 책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좌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계속 끌고 갈 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책의 그 장점이 정말 그 구체성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브링컨 총리가 그 중동 사람들 만나면 중동의 지도자들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들을 이렇게 나눕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여러 가지 이권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예. 이제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평화, 그다음에 이제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떤 석유의 안전한 수송 공급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의 어떤 핵 개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이슈로 이제 보고 있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침공을 당해서 이제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만약에 공격을 또 해온다면 이제 중동 전쟁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세계 제 3차 세계 대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애를 씁니다. 많이 애를 쓰는데 일단 이제 미국이 보여준 노력은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미사일을 동시에 한 120개를 쏘나요?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120개를 쏘는데 10분 만에 도달하는 미사일, 뭐 30분 만에 도달하는 미사일, 1시간 만에 도달하는 미사일. 그러니까 이란부터 이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떨어지게 미사일 120개가 날아가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뭐 이제 이집트나 요르단 이렇게 다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다 격파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보호하는 그 어떤 노력들이 이제 이 책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실황 중계로 미사일 날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요격하고 떨어뜨리고 그런 어떤 그 전쟁을 상황을 이제 보면서 아무튼 미국은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이제 지원을 하죠.
근데 거기서 결국은 미국이 바란다고 하는 거는 복수는 해야 되겠고 하마스 정도는 쳐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좀 더 세게 가려고 했었고
그렇죠.
그거를 결국 막지는 못했고
그렇죠.
그럼 미국은 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이스라엘을 뭐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람을 계속 죽인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보내만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포지션이 없는 거죠.
아.
그게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고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왜 이렇게 이제 잔인한 복수를 하느냐. 이제 그것은 사실 네타냐후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어떤 뭐 구원자, 세속적 구원자라고 자기를 생각했고 이스라엘 안보의 어떤 절대적인 인물이다라고 자기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최악의 안보 테러가 발생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한 어떤 총리로 자기가 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어떤 정체성,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승리가 필요하고 절대적인 승리는 힘으로 보여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민간인 사망은 부수적 피해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예.
네타냐후 총리나 국방장관도 뭐 이스라엘 국민이 다치든 팔레스타인 국민이 다치든 부수적 피해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잔인한 공격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책에도 나오긴 하지만 이 책은 이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할 것을 걔네들이 수년간 준비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책에는 1년 전에 그 정보를 알았다고 얘기가 되는데 이제 다른 문헌들을 보면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 정보 채널을 통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보고가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하루 전날 10월 7일 날 새벽에 들어가는데 10월 6일 날 밤에 이집트의 정보국장인 아바스 카멜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를 합니다. 하마스가 끔찍한 전쟁을 공습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에서는 또는 이스라엘 군부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그 정도 규모의 공격을 이스라엘에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하나의 가정은 가능하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 다 무시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추궁. 왜냐하면 이제 그때 그 많이 보고했던 신네트죠 이스라엘에 미국으로 얘기하면 이제 FBI가 총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여러 가지 루트로. 근데 이제 총리가 그걸 다 이제 부인을 해요. 묵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쟁이 끝나면 아마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검토가 될 거고 또 당시 총리가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기소가 돼가지고 그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선거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을 끄는 것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렇게 절대적인 보복수를 하면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구구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으로부터 했던 지지도 이제 끌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어떤 그 복수를 지금 뭐 무자비하게 이제 감행을 하는데 미국이 막고 싶어도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총리를 어떻게 견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게 좌절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지원을 좀 이제 차단하겠다까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실행하지 못하죠.
예.
왜냐하면 이게 또 뉴스로 나가면 헤즈볼라나 이란이나 이런 다른 어떤 세력들이 미국의 원조가 약해지면 뭐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도 못하고 완전히 이제 고뇌 속에 책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썩은 동아줄 위에 타고 걸어가는 바이든의 그 고통과 딜레마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아줄 하나가 있는데 그 썩어가고 있는 동아줄을 타고 걷는 바이든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앵커님 말씀대로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저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뇌라고 얘기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무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 사람들만 아는 건 아니죠. 밖에서 보는 제가 보더라도 야 저거 문제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정도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국력이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그냥 네타냐후가 말 안 들으니까 다치면 안 되고 그냥 이런 정도 수준인 겁니까 저자의 평가도?
그 이제 이 책에서 저자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국가안보팀을 이제 굉장히 이제 훌륭한 팀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지원도 어떤 뭐 정상적인 외교 합리적인 어떤 토론 추궁 압박 그런 것들을 정상적인 상황에서 노력을 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 가정적으로 좀 더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대통령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장점과 단점을 같이 어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결단력이 부족한 그렇게 평가도 가능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저자는 사실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이고 민주당 정권의 약간 우호적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견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고뇌하는 장면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이도저도 못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 제국주의적인 야망의 표출로 보죠.
러시아의
러시아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야망의 표출로 보고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미국이 정보팀이 워낙 이제 우수하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2021년이죠. 1월에 취임하고 4월 달에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이제 배치되는 한 11만 명이 배치가 되는데 그게 이제 위성 사진으로 다 이제 찍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책이 시작이 됩니다. 푸틴이 어떤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에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제 이렇게 배치를 했는가? 그리고 시작이 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유럽의 정상들도 그렇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리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무모하다는 거죠. 10만 명, 20만 명의 군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이길 수는 있지만 5,500만 명의 그 저항 의지가 있는 그 우크라이나를 지배한다, 통제한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영국의 존슨 총리나 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모든 사람들한테 미국 국가안보팀이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지만 전부 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젤렌스키 대통령조차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장면을 1년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2월 24일 날 침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저자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러나 또 국가안보팀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어떤 그 푸틴의 모습 이제 그 다음에 그 전쟁에 관련된 많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결국 이제 푸틴은 이제 그 책에도 나오지만 2022년이잖아요. 그리고 2014년에 이제 크림반도를 점령해서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푸틴이 이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푸틴이 들어가면
예.
3일에서 4일, 길게 잡아야 한 달.
네.
우크라이나가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3일에서 4일을 봤어요. 러시아 군대한테 보급한 식량이나 물이 전부 다 3일에서 4일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3일, 4일이 아니라 지금 3년 10개월이요? 3년 10개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네. 보시면 미국의 정보팀이 이제 몇 가지를 분석하는데 일단 푸틴의 과대평가. 그걸 망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저렇게 무능력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전쟁 초기에 TV에서 워낙 많이 이제 그 보도를 해서 저희도 알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완전히 퇴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키우 전투에서 완전히 한 3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결국 이제 러시아 군대가 퇴각하고요. 나머지 돈바스나 크림반도 이쪽에서도 별로 그렇게 공세가 그 길을 전쟁을 이제 제대로 치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강력하게 저항할 줄은 이제 몰랐던 거죠. 그건 뭐 미국도 그렇고 서방의 나라들도 저 정도로 강하게 저항할 줄은 몰랐고요. 그래서 전쟁 나기 얼마 전에 해리스 부통령이 뮌헨에서 유럽 안보 회의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연설하고 비밀리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폴란드로 망명 정부를 세울 것을 권유합니다.
전쟁 중이죠.
아니, 전쟁 터지기 전에.
전쟁 터지기 전에. 예,
전쟁 나면 어차피 버티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목표는 젤렌스키를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예, 예. 예,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폴란드의 망명정부를 세워서 이 어떤 국가를 유지하고 저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권유를 하는데 젤렌스키가 그걸 거절하고 나는 남는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끌고 오는데 푸틴이 오해를 했던 것이
예.
사실 그 과거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나토 가입에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관계가 워낙 중요하고 다 알거든요.
네.
이제 동부 돈바스라든가 이쪽에서는 러시아계도 워낙 많고 러시아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러시아의 어떤 분쟁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서 나토 가입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뀌는 게 2014년 크림반도가 점령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완전히 러시아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공작원들이 러시아 공작원들이 워낙 많은데 푸틴한테 뭐라고 이제 보고를 하냐면 러시아가 들어오면 해방군으로 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열렬하게 환영할 거라고 보고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주거든요. 공작을 위해 가지고.
예, 예.
근데 완전히 이게 허구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다 러시아를 불러서 어떤 문책을 하고 제재를 다 가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항전이 그렇게 무섭게 이루어질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사실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두 통이면 끝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미난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 전화 두 통이면 끝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실제로는 어땠다고 좀 기록이 돼 있습니까?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저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봐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얽힌 얘기들이 풀기가 어려워요. 첫째 일단 그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은 그 돈바스하고 남쪽의 헤르손, 크림반도 그걸 원래 러시아 땅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우리 땅이지. 뭐 옛날로 돌아가면 러시아 땅입니다. 그게
네,
러시아 땅이죠. 그럼 더 멀리 가면 어디, 누구 땅인가요? 오스만 터키 땅.
그렇죠.
오스만 제국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터키가 주장할 수 있잖아요. 더 들어가면 몽고로 가잖아요. 그죠? 더 들어가면 이제 그리스까지 갑니다. 자, 이게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사실 그 푸틴 대통령의 말이 보는 측면에마다 다르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무력 침공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데 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우크라이나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났는데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해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사실 이건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런 얘기를 한 거며 실제 전화를 하긴 했어요?
아 과장된 얘기죠. 전화를 하면 그게 미국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되더라도 자기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민간인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민간인은 외교적인 문제에 개입할 수 없어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이게 이제 로건법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시면 그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만 되면 그 다음날 전화해서 바로 끝낼 수 있다. 취임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가 그게 참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일단 왜냐하면 당선된 그러니까 취임한 다음에는 전화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전화해서 이제 평화를 중재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제 그거는 뭐 그 과장 이제 정치 슬로건으로 그냥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기자가 물어보거든요.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공약에서 많이 합니다. 캠페인 할 때도 그렇고 언론 기자들하고도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방송에서 그 기자가 묻죠. 그럼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냐 했더니 아 그건 내가 말할 수 없다. 카드를 지금 여기서 패를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말이 되지만 사실 뭐 패라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없었다고 나옵니까, 책에?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사실은 뭐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정치 슬로건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전쟁은 미국 내에 트럼프가 백악관을 다시 탈환하는 전쟁인데
예.
이 전쟁은 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이 책이 나온 게 이제 작년 10월 10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20일 만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 충동적인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유권자를 향해서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 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 그건 저자의 바람이고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 책을 보시면 그 제1장이 35년 후라고 해서 이 저자들이 트럼프를 처음 만난 게 1989년 그리고 이제 35년 후에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을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있거든요.
예.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가 돼 있어요. 그 내란의 그 선동에 어디까지 관여가 됐는지 조사 대상으로 기소가 돼 있거든요.
예.
자 이제 물론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 모두가 중단이 돼 있죠. 자 그거를 저자는 그 1장에서 그걸 꺼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사건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곧 이어서 나오는 게 그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거잖아요.
네,
예. 계속 끝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펜스 부통령을 교정에 처하라. 그렇게 이제 그 어떤 트럼프 지지자들이 처하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제도가 좀 재밌는 게요. 선거가 치러져서 이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됐는지 다 알아요.
예.
네,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승인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1월 6일 날 의회에서 하원 상원 합동회의에서 부통령이 각 주에서 올라온 그 승인 직계표
예.
선거인단 직계표를 그때 깝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까서 집계를 해서 그날 발표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에 이번에 46대 누가 당선됐습니다. 이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도 그걸 발표했어요. 부통령으로서 상원의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 사실을 자기가 발표하는 거죠. 예, 예.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그거를 하지 못하게 막으러 간 거죠. 그래서 펜스 보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그래서 펜스를 교수형에 그렇죠. 처하라 그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서 인정하지 마라.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조 자료들을 많이 보내요. 그게. 그거를 이유로 해서 그거를 승인하지 말라고 이제 하지만 이제 펜스가 그걸 거부하죠. 거부해서 펜스를 교수형에 처하라고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너무나 폭력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펜스가 네. 그걸 거부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제 쿠데타가 되는 거죠. 친일
이제 거부하면 이제 내란이 날 수가 있는 그쵸. 거죠. 예. 바이든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 예, 예. 도대체 뭐 어떻게 전개가 됐을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펜스 부통령은 자기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미 다 끝난 거고 집계해서 국민 앞에 보고하고 마지막 승인을 하는 거지 내가 거기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근거는 없다. 그래서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신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책의 굉장히 그 매력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있는 그대로의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나이 들었대 그러면은 우리가 연설할 때 보면은 진짜 나이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 정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참모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아 정말 이게 나이가 들긴 들었는데 아 정말 우리의 이 내부 회의 장면을 녹화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정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런 얘기들이 막 세세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말을 좀 더듬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연설이 그렇게 뭐 매력적이거나 네. 이렇게 이제 어필하지는 않아요. 않지만 이제 굉장히 합리적이고 열정적이고 해서 아주 훌륭한 연설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대선에서 TV 대선 토론에서 이제 결국은 정말 안 좋은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노후에 노화의 징후가 있죠. 당연히 있고 그 얘기들을 이 책에서 자세히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노화라는 게 뭐 쫙 이렇게 어떤 그 우하향으로 예.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좋을 때 안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컨디션이라는 게 예, 예, 예. 그래서 바이든이 그렇게 이제 어떤 몸의 상태가 좋을 때는 그 연설이나 그 어떤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 리더십을 충분히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안 좋을 때가 있죠 주로. 그러니까 예. 이제 밤에 좀 안 좋고 낮에 좋은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밤에는 많이 휴식을 취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 보좌진이나 내각에서 또는 많은 그 팀원들이 이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노화해서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려를 좀 가라앉히거나 잠재울 수 있는데 아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 책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다 뭐 팩트죠. 예. 팩트고.
그럼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정말 이 책에서 요 장면은 정말 재밌더라. 책을 쓰면서 야 이거는 나도 미처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됐다. 뭐 이런 장면이 있으면은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굉장히 점잖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주 뭐 이렇게 험한 말 절대 안 하고 굉장히 이제 매너 있고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욕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이 됐나요? 어느 토요일 날 자기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5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두 명의 어떤 놈들하고 통화를 했어.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그게 이제 네타냐고 총리하고 서안지구의 통치자인 드라파스죠. 그 두 명을 세상에서 가장 큰 나쁜 개 얘네들하고 5시간을 내가 토론했다고 이제 또다시 강조하면서 이제 그 어떤 뭐 F자 들어가는 욕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 사이가 이제 그렇게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는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도 끝까지 부정선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네. 또 1월 6일 날에 어떤 그 사건도 보고 이제 이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아주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을 지침할, 전 대통령 지침할 적에 내 전임자.
네.
내 전임자로 얘기하고 사적에서는 항상
개모식이라고.
항상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재미있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쭉 번역하시려면 여러 번을 읽어보셨을 건데 이 책이 주고 있는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사회요?
네, 우리 사회, 한국 사회. 이 책을 읽고서 독자들이 어떤 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너무 이제 어려운 질문이신데 지금 사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제 마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이민 정책, 뭐 제조 부흥,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해외 어떤 그 군사 개입 축소, 뭐 그건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너무 양극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뭐 꼭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그 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 진영 정치입니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은 공화당이 아니고요. 트럼프 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튼 미국의 충성보다는 나한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뭐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얘기하거나 그럼 바로 다 해고입니다.
예.
싹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내각도 보시면 전부 다 트럼프에 충성하는 사람만 갖다 놨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게 이제 이기는 비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영 정치의 강화. 공화당이 뭔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을 단합시켜야 될 어떤 지도자들이
예.
보여줄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야,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점점 더 분열의 시대로 갈 거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분위기가 또 바뀔지는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어떤 그런 분열의 정치, 진영의 정치, 참 그런 것들이 오늘날 미국에서 지금 뭐 극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예.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타협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런 어떤 정신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감상평을 제 감상평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다각도에서 좀 조명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하나하나의 경험과 증언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접하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취재를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브드워드 기자가 1943년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생이에요. 정말 이 오랜 시간 동안 저널리스트로 살아오면서 생겨났던 수많은 인맥들, 그리고 거기에 명성과 거기에 취재력들이 더해져서 이렇게 세세한 역사적 기록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 그 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또 그 아콘 커머스를 좀 합니다. 물건 파는 게 좀 있어가지고 대표님 계시지만 잠깐 좀 물건 좀 팔아보겠습니다. 그 링크 좀 고정 댓글로 좀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팔고 있는 물건은 그 논 아이런 면 셔츠, 어반트와 압권이 함께하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입니다. 이 셔츠가 제일 좋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논 아이런이라는 거는 이제 다림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그러니까 주름이 없다. 이런 건데요. 논 아이런이라 그런 거는 이제 다림질을 안 해도 된다라는 저는 마케팅 용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미국의 협회에서 주는 등급입니다. 논 아이런 등급 밑에가 링클 프리, 구금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등급이고 링클 프리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 논 아이런 등급은 다림질을 하지 않아도 구김이 없다.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좀 다림질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그냥 사서 바로 그냥 뜯어서 바로 입은 그런 셔츠입니다. 바로 입은 셔츠고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면으로 100%를 잘 안 입는 이유가 굉장히 좀 꾸깃꾸깃해지기 때문에 다림질이 많이 필요해서 면을 잘 안 입게 되거든요. 근데 폴리에스터를 이제 혼방을 하게 되면은 그 혼방을 했을 때는 땀 흡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옷이 들러붙거나 그런데 얘는 그 어반트의 셔츠는 그 면 100%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땀은 잘 흡수하면서 다림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김이 방지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옵션은 이제 두 가지 세트인데요. 하나는 하얀색 셔츠 두 개, 제가 입고 있는 지금 라이트 블루 셔츠. 이게 어쩌면 기본 세트죠. 기본 세트로 이게 그 정장을 입거나 좀 깔끔하게 입으실 때는 하얀 셔츠와 블루 셔츠를 가장 많이 입으시는 요 세 가지 세트로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피마면 셔츠. 수피마면은 좀 더 이렇게 좀 고급 재질입니다. 고급 재질에 약간 스프라이트 디자인이 되어 있는 셔츠 두 종. 요 두 종, 회색 하나하고 좀 하늘색 하나, 이렇게 좀 옵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을 같이 보시면은 여기 그 10만 9천 원. 으로 좀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원래 이 셔츠가 굉장히 비싼 셔츠입니다. 비싼 셔츠인데 이주호 기자가 그 네고 왕을 잘 해와서 네고를 잘 해와서 지금 10만 9천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템 3종 세트가 10만 9천 원, 그리고 수피마 좀 패셔너블한 세트가 10만 9천 원에서 좋은 옷을 선택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링크로 이용하셔야 이 가격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 주말까지만 그 링크가 살아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 가격에 좀 모시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권 커머스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권 북스 시간이었는데요. 그 워라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가 전설적인 기자죠. 와, 진짜 저도 너무나 부러운. 와, 이렇게까지 취재를 하고 이렇게까지 역사를 기록해놨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김정수 대표님이 이 책을 또 번역을 해주셔서 정말 그 한국 사람들도 이런 양질의 서적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 앞권 그 게시물에 올릴 건데요. 저희가 좀 몇 분 선정해서 이 전쟁이라는 책 선정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선풀 달아주시는 중심으로 저희가 이 전쟁이라는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피탈북스의 김정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